잘 살아보세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살면 한국이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슬로건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70년 초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소개했던 것이 바로 이 잘 살아보세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할 때 뭔가 좀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누구처럼, 옆나라 일본이나 그 당시에 필리핀처럼 잘 살아보기를 그 염원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고 또 일본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잘 사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잘 산다고 얘기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산다 이런 것은 거의 다 물질과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올 때 잘 살기 위해서 미국이란 땅에 이민 왔습니다. 제 아내는 50년이 됐고 저는 49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민 가는 그 목적이 별거 없었어요. 물론 뭐 자녀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도 이런 동기로도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웰빙이란 단어가 2000년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웰빙이란 단어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잘 사는 안락한 만족한 삶을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행복, 안녕, 복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웰빙의 삶은 좀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사고 타고 다니고 좀 쓸만한 여윳돈이 있고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끊어놓고 가고 여기 살면서도 한국 방문을 자주 가고 해외여행을 하고 15,000불 드는 한 달짜리 남미 여행도 하고 이런 것을 웰빙의 인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웰빙 라이프, 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방문을 갔다 오면은 한국의 삶과 비교하면서 한국은 너무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로 봄, 가을 되면 전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국 방문을 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한국이 너무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그 마음속엔 전부 다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말을 할 때는 거의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잘 사는 인생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49년 전에 부모님을 따라 이 미국이란 땅에 이민을 왔을 때 그때 생각은 한국보다는 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꿈꾸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삶의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자주 접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이렇게 읽다가다 좀 어려우니까 다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고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하는데 오늘 미가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722년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혹독한 이웃의 심판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사람들, 이기적인 지배층, 노골적인 사기 행각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지키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다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멀어져 갔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었던 자비를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 자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거짓 종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나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신의 은총이나 복을 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만큼 바치면 이만큼을 주시겠지. 근데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풍습이었는데 이방인의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이만큼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과 이른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미가서 6장에 6절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뜻 보면은 그럴싸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것은 완전한 거래입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은 회개함 없이 우리 나가서 헌물을 많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잘 구별된 놈, 구별해서 잘 키운 놈을 이렇게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 내가 구별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아예 가축을 많이 드리면,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를 드리면은 용서해 줄까? 실제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름을 붓는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몇 통 정도가 아니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코스코에 가서 추럭으로 올리브 오일을 한 추럭 사다가 그걸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유다 백성은 흥정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마다들을 바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마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즉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흥정해 주실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많이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물질이나 예배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게 회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호의를 사서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금을 보고 용서해 줄까? 아닙니다. 요즘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오래 산다고 현혹해서 많은 물질을 거두어드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왜? 잘 살게 해준다니까. 물질로, 예배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흥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서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중단하고 뉘우치고 죄에서 180도 돌아서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이나 예배를 드릴 때 순수한 동기와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 꼬박 드리고 새벽기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헌금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부차적입니다. 순수함과 신실함이 담기지 않은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라는 겉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건 너무 중요하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와 함께 신실하고 진정성 있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진정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헌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황금률이고 제가 1977년도 4월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77년도 2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전통에 따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미가서 6장 8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알려진 구절이고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마다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이 미가서 6장 8절을 공약으로 삼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 그래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종교의 뿌리이며 본질이며 언약의 핵심이며 기독교 헌신의 진수인 말씀이 바로 미가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과 같은 성품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교훈에 선이 뭔지를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모세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선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미가는 그 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면 돼. 이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 정의란 하나님의 명령들과 원칙들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을 밝히셨어요. 정의가 뭔지 하나님이 명령들을 원칙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삶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전 영역에 거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인데 은혜와 정의는 분리가 될 수 없고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 속에서 옳은 일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기치는 일이 없으며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도 안 됩니다. 비방과 험담, 모함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을 해서도 안 되고 임금 착취를 해서도 안 되고 인권을 유리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야 되고 미움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아무리 화려하고 지성이 담긴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멋들어지게 드려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내가 정성스럽게 많이 드려도 임금 착취를 하거나 탈세를 해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려도 험담과 비방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성경적인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옳은 일의 잣대입니다. 우리는 이 옳은 일에 대해서 매주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바른 말이라고 함부로 합니다. 바른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옳다고 무턱대고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좀 많이 관계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는데 여러분 싸울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강목 들고 나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어제까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그러면서 또 용역들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들 뭔지 알죠? 싸움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데모할 때도 정의라는 이름. 우리는 오늘 금방 배웠지만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인가 늘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살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인데 그 다음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놨어요. 옳은 일을 하되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이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인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loving kindness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헤세드 러브. 이것은 종종 한국 성경에 긍휼로 자비 또는 인애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신실한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은 사랑의 언약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적극적이고 끝까지 이르시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인자를 사랑함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가 배운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예수 믿고서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인데 매번 그 사랑을 배우지만 삶 속에서 가장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 헤세드 러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먼저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가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너무 따져요. 조건을 따집니다. 노선이 다르다고 따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따집니다. 배경을 따집니다. 신앙의 정도를 따집니다. 가진 것 없다, 배운 것이 없다고 따집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지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자격을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한 짓으로 따진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다 천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한 짓대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심판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식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결심하고 사랑한다 그래도 말 한마디에 돌아서고 삐지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가정에서 삐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일 아침에도 이미 삐진 분들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도 벌써 뭐 화장을 오래 해서 남편은 차에서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나와부터 다 우리 다 경험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식어요. 이건 아주 잘못 사는 인생이죠. 말만 사랑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볼 때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경건의 참 모습이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참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경건의 참 모습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까? 되갚을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구약시대 때부터 집안에 가장이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이 과부들 돌보는 겁니다. 주변에 과부들이 많아요. 그들을 돌보는 일, 그 다음에 은퇴 선교사들 돌보는 일,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려운 사람? 나 말고 누가 있어? 내가 제일 어려워. 아무리 둘러봐도 나처럼 비참하고 나처럼 힘든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무숙자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양로원에 가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죠. 그나마 자녀들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좀 낫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주변에 미혼모들도 있고 독거노인들도 있고 뭐 학대받는 자들도 있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정의와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선, 마지막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늘 자기를 드러내며 늘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들먹거리고 자만하고 겸손하고 경솔하고 위선을 부리고 허세를 부립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너 많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 목에 기부쎘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사를 먼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엔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그냥 겸손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옳은 일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 태도는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합니다. 마음속에 지가 좀 가졌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이 정의만 외치면 율법적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이 사랑을 베풀면 교만해지고 상대방에게 묘멸감을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겸손인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 한 7000년 정도 얘기합니다. 문명과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도 감기 치료약이 없어요. 감기약을 먹으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뿐입니다. 그리고 감기약 먹고 먹지 않고의 차이는 열흘과 10일의 차이입니다. 감기약 먹으면 한 열흘 있다 괜찮아지고 안 먹어도 열흘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경험이 없다면은 까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라는 그 철저히 부서지고 깨진 경험이 있어야지 겸손할 텐데 그런 깨짐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까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끼어듭니다. 저희 한국에서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티네이저들이 급하게 몰든 차가 날라와서 저희 집 담을 부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예기치 않게 이제 집에서 딴 데로 이사 가서 3개월 살아야 되고 공사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험회사 연락하고 집이 다 고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을 우리가 아, 이건 일주일 만에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열흘 만에. 어림도 없습니다. 시의 뭐 허락을 맡아야 되고 공사도 지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매일 납작 엎드리는 삶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거를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입히고 먹이셨는데 그걸 다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의 이민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민 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실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겸손은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그 자각과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서 고생 직사게 해서 이만큼 이뤘는데 무슨 하나님은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여건과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추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겉껍데기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예배와 그에 따르는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며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인생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즉 옳은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하나님과 겸손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때만 균형을 이룹니다. 거기에서 진정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을 때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런 인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웰빙 인생을 삽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진정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한없이 연약하고 못나고 때때로 못되기까지 한 저희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잘 사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의 관점에서의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잘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